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당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성경이 이 계시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혼자 스스로에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가 있고 서로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마음에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러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시 않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예언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을 하지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인간 세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하심을 설명을 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 사랑,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숨어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아담을 찾아오시지요. 부르시지요. 스스로 진노의 형벌을 자초한 인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십니다. 대홍수 심판 때에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400년간 상실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십니다. 죽음을 바라며 인생의 사표를 내던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시지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스스로 무슨 특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앞에 서시고 말씀하셨던 점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특별한 관심과 깨우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들을 찾아오시지요. 어느 때 찾아오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 거기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는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회개할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죄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때가 찼기 때문에 어부들을 찾아오시고 그 부르심 속에는 이미 저들이 구원의 때가 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수종드는 자들로 초청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십니다. 곧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의 공통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부들의 반응이 충분하게 납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부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까? 도대체 저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길래 이런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느냐? 과연 이런 헌신과 믿음이라면 저들로 하여금 충분히 지도자적인 사도들로부터 선택되었다고 설명을 이끌어낼 법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박수 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뛰어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미래적 중요한 인물됨에 대한 그 어떤 암시도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초청과 어부들의 결단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너무나 간략하지요. 그런데 네 명이 이 형제들이 동일한 결단과 일치된 행동을 보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쟁과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서로 설왕설래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예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어떤 감정과 헌신의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저들 안에 도저히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불강력적 은혜로 절대적 권위 앞에 순종으로 항복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신비로운 거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어부들 외에 그 이후에 부름받는 12명의 그 제자들은 모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불러서 자신을 따르게 할 모든 미래의 성도들의 대표자들로 12명이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쌓아놓고 살아온 자신만의 세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 역사 속에 우리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지어나가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영광으로의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 12명 사회적 신분이 출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석박사들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을 한번 보세요. 12명 가운데 7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주 생업이 어부들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원수된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또한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열심당원인 가나나인 시몬, 셀롯 시몬이라고 그러죠. 셀롯이는 이 아람어인데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무능하고 엇박자가 일어나고 불협화음을 낼 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 그물을 깁는다라는 동사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헬라어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물을 깁는다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동사, 동일한 동사예요. 그물을 깁는 그림은 새 것이 아닙니다. 수선한다. 헤어진 것을 꿰매고 매듭 짓는 거죠. 떨어지고 헤어진 그물을 수선해서 온전하게 고치는 것처럼 지금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들은 세상에서 헤어진 그물과 같고 전혀 쓸모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수선하시고 꿰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초청은 세상에서 깨어지고 상처난 수많은 이들 앞에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초청에 동일한 초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러한 버려질 법한 그물과 방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죄에 찌들어서 숨움츠리고 귀를 막고 빛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최고인 양 만족과 자랑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갇혀 살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일에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도구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 우리 손주들이 지금 잘 갖고 노는 것들 퍼즐 조각 맞추기 게임이 있죠. 퍼즐 조각은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동그라미, 네모, 뭐 마른 목골, 삼각형, 별표, 종류가 다양하죠. 똑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나갈 때 완전히 그 조각이 다 붙여진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각 가운데 귀퉁이에 있는 지극히 미약하고 조그만 조각 하나가 없으면은 그 퍼즐 조각의 그림은 완성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구석에 너무나 미미한 그러한 한 조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없으면, 만일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그려나가는 그 일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낼 수도 없고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 인정하시고 대접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미미한 조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뭐 신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는데 저 다음 세대 때부터 이제 뺑뺑이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 입시 때 참 어렵지요. 저희 선배님들 중학교 입시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자습서에 고교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앞표지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가슴이 저리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 앞표지에는 명문 고등학교 배지들이 앞뒤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내가 가야 되는가? 여길 가야 되는가? 아니야. 실력이 안 돼. 그 학교 배지만 보다가 공부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네. 신학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노트 정리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러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럽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귀퉁이의 한 조각과 같은 볼품없는 저를 이 단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제가 겸손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저희 어머니 영어식 표현으로는요, 공부하는 내내 스탠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컨디션도 나쁘지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설교의 은사를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그런 분이지요. 네. 그 박 목사님은 불면증이 있으신 원인을 아세요? 불면증, 물론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그 불면증이 있으실 수 있죠. 더 큰 것은 누우시면 설교가 샘솟듯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이 목사, 하나님께서 설교를 나에게 폭포수 밑에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폭포수 밑에서 내가 손으로 봤는데 그걸 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대로 갖고 왔는데 주렁주렁 이 귀한 물들이 새더라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세요. 그것이 목사님, 그 새는 거 좀 저희한테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건강은 나쁘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연약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잘했든 못했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쁘게 일하세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발상 자체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목사감이다. 저 사람은 장로감이고 권사감이다. 여러분, 대학부 시절 때 저를 향하여 이대원은 목사감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기시니 비로소 목사다워지고 장로 권사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변화,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것, 연약함, 무용지물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심에 있어서 크게 방해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회방되어지질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헤어지고 찢어진 그물을 내가 수선하고 치유하였듯이 수선된 내 그 그물 안에 세상을 담지 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만을 그 수선된 온전한 그물에 담고 주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뜻이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도저히 쓸모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그물 속에, 그물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수선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그물이 되어졌어요. 그 그물 안에 무엇을 담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십자가 정신이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용서요, 자비요, 오래 참음. 이 내용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이들 앞에, 세상 앞에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뭐가 있죠? 내일 모레 전 세계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브라질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선수로 1호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이렇게 뛰었던 선수가 있죠. 차범근 선수입니다. 독일 내에 그 시합 중에서 통산 99골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80년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잘하냐면은 별명이 갈색 폭격기입니다. 동양에서 온 갈색 폭격기. 또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 또 주일이면은 그의 손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들려져 있고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제 모든 팀의 경계 대상의 1호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였는데 한번 이제 레버쿠젠과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레버쿠젠에는 악동 수비수가 있습니다. 겔스도르프라는 악동 수비수가 있는데 이제 그가 작심을 하고 차범근을 한번 태클을 걸어야겠다 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습니다. 선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런 무서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경기 후에 프랑크푸르트 구단에서 겔스도르프의 사전 모의에 의한 반칙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고발을 하게 되죠. 문제는 피해자인 차범근의 사인만 남았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거기에 사인을 하질 않았습니다. 축구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축구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자신의 사인으로 게르스도르프도 축구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축구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나서 바로 차범근 선수가 게르스도르프가 있는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게르스도르프가 자원해서 자청해서 차범근의 경호대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물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복된 그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것인지, 십자가를 담을 것인지, 세상을 담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남포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지경이 확장이 되어지고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 앞에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 성도들 앞에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려는 영광된 하나님의 초청에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복된 그러한 자리에 초청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자긍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수선된 그 그물 안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해내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자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실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이 없던 저희들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앞에 세워나가도록 명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수선하여 영광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하시는 견고한 그 그물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이들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공개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칭찬받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